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 보라 세차게 불어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는 구세주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가운데 14절 이 부분만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두 번역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대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 좀 뜻이 더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모습이 많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얼굴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특히 등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상한 것은 그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상하다라고 번역한 성경 원래의 단어는 미쉬하트입니다. 그것은 결함 혹은 모습이 안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구절을 공동 번역 개역판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어 번역본 ESV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14절 일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Beyond human semblance. 이것은 얼마나 상했든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his form beyond that of the children of mankind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얼굴에 침만 뱉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놀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여기까지 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각기 다른 믿음의 몫에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각기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선물이 예언의 능력이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십시오. 섬기는 능력이면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능력이면 가르치십시오. 격려하는 능력이면 격려하십시오. 베푸는 능력이면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지도하는 능력이면 부지런히 다스리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의 편에 서십시오.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자신보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니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조심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오히려 내 원수가 배고플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원수가 목말라 할 때에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1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0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두 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래야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간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다이어트 식품들을 비롯해서 억지로 땀이 나게 하여 살을 뺀다는 사우나와 불가마, 말기 환자들에게 특효라고 하는 약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아닌 대부분의 것들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게임에 빠지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마쳤을 때도 같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좋은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 게임에 다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도 게임을 그만두지 못해서 조금만 더를 주문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 끌어다 앉힙니다. 과거에 우리가 책 한 권을 읽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읽던 책을 잠시 접어두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 과연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온갖 상상을 해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든 관심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자칫 속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학식이나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쉽게 속지 않을 정도로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맹목적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죠. 쉽게 돈을 번다거나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돈에 대한 경우에 우리는 너무 귀가 얕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겠다는 정직함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역사 없이는 속는 것이므로 정직하고 땀 흘리는 경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이 담보될 때 속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평균 수명에 관계없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그것은 속은 것이 되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건강도 주님께서 지키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에 속습니다. 어떤 경우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존귀와 영광은 주님 앞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적으로 당하는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영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이죠.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나의 영광은 예수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에 속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한 전문가가 TV에서 한번 말해버리면 신앙보다도 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엉터리로 밝혀지기 십상이죠. 과학이란 또 하나의 맹신적 종교와도 같습니다. 교묘한 말, 피다놀로기야 라는 글서는 설득력 있는 말, 유혹하는 말이지만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탕발림일 수 있습니다. 속이는 도구를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귀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한 구원의 감격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이요 주관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연결된 영적인 관계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나눔이며 객관적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렴이라 했는데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과의 접속선인 기도의 오묘한 구원선. 이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는데 주님 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과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식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배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 모든 보화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진실했던 주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진실합니다. 때로는 죄진 인생의 허무와 비극을 지적하셨지만 언제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거짓 이론과 철학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문이설로 속이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애당초 에덴의 하와 앞에 나타났던 뱀의 거짓말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가 무엇만 하면 완전히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 어떤 약속도 완전한 것은 없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문하는 무엇만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극을 행복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 10절인데 주님 안에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성에 속한 성품을 채울 수 있는 성령,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람됨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혜,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넘치도록 보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귀도 안에서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승용차가 주유소에 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 엔진의 힘을 회복하는 것처럼 고난 영혼, 힘겨운 인생은 예수께로 깊이 나아가서 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확신을 해야 견눈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다른데 견눈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로 결정하고 주님의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절대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자주 옮겨 심겨지는 나무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어디를, 무엇을 기웃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헛된 것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점은 가르침의 교훈이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온 교훈이어야 하고 교훈을 받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본받을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도 귀에 흘리면 가치가 적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당부하고 있죠. 다시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거짓을 이기며 사는 비결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견눈질하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감사와 기쁨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힘드는 일도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거짓에서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방패막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더 북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도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사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